초신자를 온전케 함에 관한 집회. 초신자를 온전케 함의 중요성. 주님을 갓 믿은 모든 형제들은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하여 큰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올해 40세가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그는 40년 동안 세상에서 세월을 보냈고 죄악 가운데서 세월을 보냈으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월을 보냈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과거 40년은 날마다 그 자신의 성질을 따라 행하고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느낌, 그 자신의 주관에 따라 행했었습니다. 오늘 그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자신을 믿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하여 큰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의견에는 다 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표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자신을 자랑하고 쉽게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며 쉽게 자신을 믿습니다. 이 표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틀렸다고 보는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이 아니며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배움이 있고 이 표준을 아는 사람만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비로소 무엇을 가리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 무엇을 가리켜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초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알도록 인도하는 것이요 그들로 이 표준에 따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과거에 잘못 살고 헛되이 산 나날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은 우리에게 생명의 필요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날들이 소멸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깨끗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를 하나하나 허무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초신자가 40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의 과거 40년 동안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후회하지만 자신에 대하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삶을 죽음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제거할 것과 더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내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일들을 성경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체험, 과거의 습관, 과거의 관점을 따라 말하고 행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큰 잘못입니다. 사람이 일단 주님을 믿은 후 적은 관념조차도 과거의 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곧 거듭남은 사람의 과거를 허물어뜨리고 어린아이가 되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면에서 그의 과거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초신자가 그의 과거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갖고 있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은 다만 그에게 더하여진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생명을 그의 과거의 모든 것들과 협력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여전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입만 열면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인내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교만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없어질 영광을 탐하고 땅 위에 재물을 쌓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명리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자매들은 성질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 관한 관념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그 낡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들은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자신에 대하여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크고 엄중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낡은 관념들과 낡은 방법들, 낡은 의견들, 그리고 낡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침례는 바로 과거의 모든 것을 무덤 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50세입니다. 그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침례는 주님이 그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50년 된 생명을 요구하며 그의 매년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는 사람의 모든 조직 안에 미쳤으며 사람은 갖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갖가지 질병을 다 물속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덤을 떠날 때는 무덤에서 입었던 의복으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침례는 이처럼 엄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는 가치관의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가치에 대한 평가는 모두 무가치한 것이며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를 온전케 한 것은 그에게 과거의 가치관이 틀린 것이며 과거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 본 것이 있게 하고 새로운 평가가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오늘은 분토처럼 여겨야 하고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오늘은 해로 여겨야 합니다. 성질과 언어가 지금 이후부터는 과거와 같지 않아야 합니다. 의복과 음식 또한 오늘 이후에는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 혼인과 성욕의 관념에 대하여 역시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되며 어떻게 친구와 왕래하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오락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선택 역시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야 하며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갓 믿은 사람이 한 주제 한 주제를 통해서 온전케 되고 허물어져야 할 것이 허물어지고 더해져야 할 것이 더해졌다면 그는 표준에 가까워질 것이고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훈련 시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요점.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한 무리 형제 자매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후에 그들을 나누어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일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온전케 함을 받지 못한 초신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책임을 진 형제 자매들은 아래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 말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묻는 것을 격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은 묻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초대교회는 묻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없는 집회는 틀림없이 너무 형식적일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아야 합니다. 둘째, 답변을 할 때는 체면을 살리기 위하여 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셋째, 인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대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대표해야 하며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성질을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를 유지해야 하며 자기의 느낌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의견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 덮는 것에 대해서 인도하는 사람이 이해가 부족할지라도 머리를 덮어도 좋고 덮지 않아도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며 우리는 진리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정함이 없는 나팔을 분다면 모두가 정함이 없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이 있을 때 오직 건설적인 발표만을 할 수 있을 뿐 결코 무너뜨리는 식의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넷째, 모든 인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사범이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선생의 지위에 설 수 없으며 개개인이 다 말을 전달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실행방면.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온전케함이기 때문에 각지 교회마다 다 이러한 집회, 즉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집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실행방면에 관한 것을 약간 말하겠습니다. 누가 초신자인가? 죄인이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가 바로 초신자입니다. 침례받은 그 주일부터 그는 마땅히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집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1년을 참석했다면 그가 알아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대부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기본적인 온전케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말하며 이후에 더 깊은 온전케함을 받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이 주님을 믿은 후에 나이나 학문이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세상 경력이 얼마나 깊은지에 상관없이 그는 반드시 온전케됨이 필요한 초신자입니다. 만일 그가 과거에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를 다만 초신자로 간주할 뿐이며 그로하여금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온전케함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초신자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집회에 참가하려 한다면 역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목적은 옛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믿은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주님을 믿은 후에 과거의 것이 얼마나 허물어졌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나는 전에 어떤 형제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잘못을 자백한 적이 없이 뜻밖의 책임 형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따라 말한다면 이러한 형제는 주님을 믿은 기간이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초신자의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집회의 기간. 각지 교회에서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집회를 안배할 때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전체이거나 작은 반이거나 다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계속 순환하여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갓 믿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가 있는 지방에 오기만 하면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훈련 집회. 분기 집중 훈련. 이러한 훈련은 총 책임을 맡은 형제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가 있는 그 구역이 함께 모이거나 혹은 그 일대에서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형제들이 단기간의 훈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매번의 단기간의 집회는 적어도 10가지 제목 혹은 20가지 제목을 말해야 합니다. 대략 3, 4기 정도면 모든 제목들을 다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형제들은 그들의 지방으로 돌아간 후에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집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주 현지 훈련. 상해와 같은 곳은 초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그들을 몇십 개의 반으로 나눈다면 인도하는 사람만도 100여 명이 넘을 것입니다. 총 책임을 맡은 형제는 매주 이들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차례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면으로 과거 일주일 동안 가르친 것들 가운데서 부족한 점과 어려움들을 함께 교통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다음 주에 말할 제목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이 가장 좋으며 늦어도 매주 월요일에는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혹은 적어도 3일의 예비가 있어야만 인도할 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재와 필기. 훈련할 때 배우는 사람들에게 교재가 없다면 반드시 하나하나 필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교재가 있다면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부분은 물어볼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함께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몇 개의 단락이 있습니까? 매 단락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단락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까? 이 단락 안에는 어떠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까? 이 단락을 통해서 허물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건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한 단락 한 단락을 읽고서 한 면으로는 전하고 한 면으로는 물어야 하며 한 면으로 듣고 또 한 면으로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 목요일은 그들로 하여금 반을 나누어 초신자 집회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도달해야 할 목표. 매번 한 가지 주제를 말할 때 초신자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알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들 안에 새길 것인가를 주의하십시오.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새겨주고 어떤 것을 제거해야 하며 어떤 것을 더해야 할지를 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들로 공구를 삼아 사람들을 온전케 할 때 한 무리의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깊은 다루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할 때 자연스럽지 않고 공허한 말을 전할 것이며 역량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초신자들을 온전케 하는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를 온전케 하기 위한 분반 집회. 만일 어떤 교회에 초신자들이 아주 적거나 말씀이 출구가 될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반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주간에 한 번 어떤 사람이 한 주제 한 주제 순서대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만일 한 교회에 초신자들이 상당히 많다면 몇 개의 작은 반으로 나누어서 따로 초신자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반을 나누는 것은 장소의 멀고 가까움을 따라 나누거나 혹은 수준의 깊고 얕음에 따라 나누어야 하지만 반드시 적합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인도하는 사람이 충분하다면 적게는 초신자를 5-6명 정도, 많으면 10명 남짓으로 분반할 수 있습니다. 분반 집회를 안배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대상을 주의해야 함. 예를 들어 어떤 반의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다면 이 반은 비교적 강한 인도를 안배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반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반의 사람을 인도할 때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상이 합당할 때 자연히 인도하는 사람은 곤란을 느끼지 않게 되며 듣는 사람들 역시 온전케 됩니다. 교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곳에 인도하는 사람에게만 교재가 있다면 듣는 사람은 노트를 준비하여 중요한 내용과 때, 주제의 큰 단락을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반은 초신자들이 글자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교본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이때 인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 구절 중요한 성경을 거듭하여 그들에게 들려주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귀에 익도록 읽고서 그런 후에 대의를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이해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교재를 사용하는 사람. 어떤 곳에서는 교재가 있어서 집회를 할 때 각 사람에게 한 권씩 나누어 줍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초신자를 인도할 때 한 단락 한 단락을 그들과 함께 읽거나 돌아가며 읽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한 면으로 말하고 한 면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 역시 한 면으로 들으면서 한 면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듣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뜻을 발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표하는 말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교적 생기가 있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설교하는 식이나 설교를 듣는 식을 피해야 합니다. 필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노트를 준비하여 중요한 부분을 수시로 기록할 수 있다면 역시 가장 좋습니다. 시간. 매번 집회를 할 때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로 제한하고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질문하고 답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들. 말씀을 전하는 것. 목소리는 반 전체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며 주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나 이야기를 막론하고 반드시 주제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근거는 교재 안에 포함된 것이며 요점을 제시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말을 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설교하듯 말하지 말고 말하기도 하고 묻기도 해야 합니다. 질문. 질문을 하는 것은 주제에 적합해야 하며 교재 안의 내용에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의외의 질문을 하여 질문할수록 주제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침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단락을 말할 때 오직 이곳의 구원이 어떤 구원을 가르치는 것인지만을 질문해야 합니다. 이곳의 구원에서 더 나아가 무엇을 가리켜 혼의 구원이며 혼의 구원으로부터 무엇이 왕국이며 또 왕국에서 더 나아가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당에 가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식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원은 돌면 돌수록 커지며 질문은 하면 할수록 멀어져서 오히려 본 주제에 소홀해져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집니다. 답변. 답변은 분명해야 합니다. 엉뚱한 질문으로 주제로부터 너무 멀어졌을 때 먼저 본 주제를 분명히 한 다음에 답하고 나머지는 다른 때에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례라는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이 은혜에 있는 것인지 혹은 혼의 구원 등에 대하여 질문할 때 다만 구원에는 여러 방면이 있으며 오늘은 이곳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실행의 여부를 주의해야 함. 말씀이 중복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오래 들어도 내년에 잊어버릴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도 여전히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들려줄 뿐 아니라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지를 추궁해야 합니다.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행 여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남에 대하여 말했다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는지를 보아야 하고 성경 읽기에 대하여 말했다면 그들이 성경을 읽는지를 보아야 하며 기도에 대하여 말했다면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실행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들을 밀어내고 추궁해야만 합니다. 보충 수업. 매 과정에 얼마의 시간을 들이며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인도하는 사람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각 반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빠뜨린 곳이 있어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달리 보충 수업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충 수업을 시작할 때 성실하게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빠뜨린 것이 얼마나 되든지 다 잘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신선한 영을 만져야 함. 이러한 말씀들은 해마다 계속하여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선한 영을 만져야 합니다. 말씀은 10년 전의 말씀일 수 있지만 영은 10년 전의 영일 수 없습니다. 만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을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그의 영이 신선하다면 그는 10년, 20년 전의 말씀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을 만지게 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의 영을 만져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새롭게 신선한 영을 만져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영이 낡았다면 다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약간의 교리상의 도움만을 줄 수 있을 뿐 그 교리는 즉시 공식 기도문과 같은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만일 당신이 영을 사용하여 이러한 말들을 만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함.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안배가 좋지 않아도 잘못되지 않고 갈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모든 안배가 좋아도 잘못 가게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축복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잘못하면 주님이 즉시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1950년 7월 12일 동역자 집회 대화기록.